신약 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앉은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호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자신을 묶고 있었던 그 굴레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기적 사건입니다. 이 기적 사건은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하나만 있지 않았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네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문을 가리켜서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미문이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 문에 이를테면 시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부여해서 불릴 만큼 멋지고 웅장하고 그런 아름다움이 풍겨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거론되지 않고 오직 병명만 이렇게 소개된 한 사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입니다. 그런데 앉은뱅이인 그가 그날 성전 미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이를테면 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를 메고 올라온 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고 올라와 또 그 자리에 이렇게 앉힌 이유도 본문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걸하기 위함이었다 그럽니다. 구걸하기 위하여 미문 앞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오고 가는 사람들의 통행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건성으로 보지 않고 의미 있게 주목하여 보고, 대부분의 구걸을 하는 이들이 이를테면 그 머리를 숙이고 눈을 이렇게 땅바닥을 향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앉은뱅이도 역시 그러했을 텐데 그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가 힘주어 일어서고 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근거로 한 이런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세워갈 때 이와 같은 기적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적 사건은 성경이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곡해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의도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런 기적 사건을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어떤 방법론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요소가 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관심입니다. 물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미 본문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전한 말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방법론을 쫓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이 의도하지 않는 곳에 관심과 또 그쪽에서의 답을 제시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이 기적을 가능케 한 이유로 제9시 기도를 들기도 합니다. 제9시란 제3시, 제6시와 함께 유대인들이 특별히 구별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기도 시간입니다. 이것을 현대 시간으로 바꾸면 이를테면 3시는 오전 10시가 되고 6시는 정오가 되고 그리고 제9시, 9시, 9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이 구별해서 정해놓은 시간대 가운데 마지막 시간대인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기적은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만나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기적을 가능케 하는 방법론으로 동원되거나 특별히 어떤 기도 시간 자체가 효과 있는, 효능 있는 기도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 의도하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정한 장소, 특별히 교회에 그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마땅히 필요하고 또 유익되는 일이지 어떤 그 특정한 장소, 특정한 기도 시간이 기적을 가능케 하는 방법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정말 강하게 부각이 되면 기적을 낳는 기도 시간이 있다라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시간은 언제인지가 우리 신앙의 주된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어디서나 들으십니다. 세밀하게 들으시고 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한 일합니다. 그러나 오늘 기적 사건과 이런 특정한 그런 그 시간대의 기도는 사실은 아주 긴밀한 연관성은 없습니다. 또 이와 같은 기적을 가능케 하는 방법은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눈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조목조목 대하다 보면 4절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함께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단순한 의미는 아닙니다. 이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행전 1장에서도 사실은 언급된 표현입니다.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 자세히 쳐다보는 것, 이것이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을 주목하던 그런 심정으로 보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시선이 그래서 방법적으로 매우 중요해지는 것이죠. 눈을 마주치는 것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할 때도 그 상대방의 눈을 어떻게 보는가, 뭐 상대방의 눈을 압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지령 아닌 지령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시선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눈을 어디에다가 맞출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주대할 때 뭐 상대방의 눈을 너무 응시하면 안 되고 무슨 양미간 사이 조금 밑에 그리고 코 윗점을 보는 게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를 주목할 때 그 주목하는 바가 갖는 의미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자세요. 그리고 또 심정에 관한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한 인격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할 때 이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앉은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또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보라라고 한 것은 그런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기적은 주목하여 바라보며 눈과 눈을 마주대하는 방법 때문에 결실맺은 것은 아닙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한 또 우리 다시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보는 바와 같이 기적은 말씀의 선포뿐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는 적극적인 행동과 함께 나타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기적은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지만 손을 잡아 일으키는 이렇게 먼저 믿은 자의 헌신이 없으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도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이를테면 협력이 잘 되어질 때, 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신앙의 이해를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그래서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어디 있는가 이런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그 뜻에 맞아야 되니까 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방법론에 관심 가지면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다 역추적이 됩니다. 역추적, 역추적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지나치면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라고 하는 말씀도 예사롭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거기까지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실제로도 있었다 그럽니다. 미국의 어느 교단에서 이를테면 세족식을 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그 늘 세족식을 하곤 했던 모양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자꾸 그 왼발부터 씻는 것을 보고 어느 교인이 그 기왕이면 오른발부터 씻겨주셔야지 왜 자꾸 왼발부터 씻겨주냐라는 것 때문에 조금 시비가 일어났었답니다. 근데 그 문제가 그냥 한 번으로 되지 않고 세족식이 있을 때마다 이상하게 그 문제로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의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그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 교인이 나가서 만든 교회 이름이 오른발교회라 그래요. 다소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일이지만 이런 신앙을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얼마든지 이런 내용으로도 신앙의 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 3장의 이 기적사건이 목적하는 바는 기적의 방법론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적이 목적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만 하셨던 놀라운 사역이 있잖아요. 뭡니까? 말씀으로 기적을 가능케 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이 초대교회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선되는 목적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땅의 교회에 이 역할과 이 책임이 맡겨져 있다라는 점을 보다 우리에게 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도의 무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역할과 책임이 예수님으로부터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신자로서의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참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앉은뱅이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던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적인 변화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히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성전을 드나들며 찬미하는 모습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신체적인 기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운명에 관한 기적을 드러냅니다. 그 면에서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고 제자들을 통하여 또 일어난 일입니다. 이 기적은 어떤 방법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변화로 인식합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한번 경험하고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늘 성령의 인도 가운데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그런 기적들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뜰 밖의 자리에서 여기서 보면 미문 앞에서 돼 있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적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그런 기적이죠. 이런 기적은 어떤 방법에 의한 기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기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주의 제자를 통해서 또 믿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무슨 그 기가 막힌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또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준 이 권세, 다시 말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권세가 도대체 지금 현실에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떤 부름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방법이 아니라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을 전하는 것 같은데도 무게는 방법에 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은과 금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표현은 설령 방법일지라도 그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부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일은 말씀 한번 전하고 한번 일으켜 세우는 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삶은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요구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신방도 하고 또 가정에 기도하는 말을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는 훈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서 그럽니까? 기적을 일으킬 만한 조건이나 능력이 없고 방법을 몰라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안에 결실이 사실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은이나 금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단번에 해치워버리는 자가 우리의 목표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은 많은 인내를 요구받게 됩니다. 우리가 멸시를 견뎌야 하는 부분도 담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없어서 마지 못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지하여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변화된 존재로서의 아름다움이 사실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렇게 생명의 말씀,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듣고 가르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와서 듣고 보고 만지고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이 성령 안에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오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로 묶여진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그 다른 곳 어느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하고 또 감격이 있고 다른 곳에서는 위로받을 수 없는 큰 위로가 이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전하고 소개하고 나누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분위기도 정말 다르고 풍기는 냄새도 다르고 공기도 달라야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애써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소유를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이를테면 행복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가 침투하면 그것으로도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우리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확인하는 바입니다. 아담이 누렸던 그 환경이 얼마나 풍족한 것입니까? 그러나 죄가 침투하면 그것조차도, 그 소유조차에서도 복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불리는, 그리고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으로만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표를 삼고 목적을 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가 아니고 물질이며 소유며 기타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대로 우리가 함께 전하는, 그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래서 그것으로 결실을 맺는 그런 중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귀한 목표가 되어야 됨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확인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일꾼 되는 자라고 할 때는 가장 귀하게는 종의 모습을 가진 그 내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종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는 종인가에 따라서 참된 가치가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며 그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 드러낼 때 온전히 우리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랑이요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른 것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힘을 얻고 의지하여 나가는 그런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참으로 붙들고 또 기적을 일궈내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생명 있는 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질서로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복되고 좋은 내용도 이내 우리가 얻어내는 방법으로만 사용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은 인생을 방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습니다. 즉각적인 답변만을 구하는 삶의 그런 태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는 걸음에는 믿음으로 인한 변화된 삶이 이렇게 드러나는 삶인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에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고 선포할 그런 권세를 주셨으니 이 역할, 이 기쁨, 이 감격, 이 자랑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쁨들이 인내로 드러나서 주께서 맡기신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